더 강한 자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엑소시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좀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원래 이 그리스어를 보면은 명령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것이 나중에 좀 변형이 돼서 귀신을 쫓아내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엑소시즘의 의식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무속신앙을 보더라도 귀신 쫓아내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구마 의식을 하는 사제들을 훈련시키고 그거를 전담하는 사제들이 공식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이다, 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이다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도 이 엑소시즘이라는 것은 굉장히 흥미가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현대에서도 영화나 문학,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 속에서도 이 엑소시즘에 대한 내용들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검은 사제들이나 요즘 뭐 개봉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은 검은 수녀들이나 그런 영화들이 엑소시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이 현대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이다, 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이 영적 세계의 치열함에 대해서 논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후의 반응들에 대해서 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분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14절에서는 이한 인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귀신에 들렸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또 증상이 있을 수 있겠죠. 뭐병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 인생의 큰 사건 때문에 충격을 먹어서 우리가 실어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 현상들이나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말을 못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 귀신은 말을 못하겠을까? 성경은 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알수 있었습니다. 말을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단이 사람을 속박시키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뭔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속박에서 풀려나는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이에 필요를 아시고 14절에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먼저 놀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이 사람들의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무리들은 이 바알 그 세불, 바알 세불이라기 하기도 하고 바알 세불이라기도 하는데, 이 바알 세불의 힘을 입어서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한 무리들은, 성경에는 예수를 시험하고자 함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더큰 표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아내는 그 놀라운 현장을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그 현장에서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낸 이가 누구인가? 또는 그러한 이 힘과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은 마치 답을 정해놓은 양, 아니죠. 답을 정해놓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병행 본문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룬 내용들이 이 복음서에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말을 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고 이분이 누구이신가 또는 이 권세가 어디서 나왔는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답을 정해놓고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위치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에 예수님이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대중의 소위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따랐고 그걸 통하여서 그들은 권력을 얻었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놀라운 사역들을 하시니 대중의 관심이 예수님께 빼앗기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 이들로서는 큰 위협이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참 진리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위치와 이 권력이 위협받는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한 무리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사역들을 보여줘도 이미 예수를 믿지 않겠다, 따르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이 16장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이미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기적을 보여준다 한들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러한 태도는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왜곡시키거나 폄하하기도 하고 또는 더 큰, 또 끊임없는 그런 증거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행하신 일, 그 놀라운 구원의 이 일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17절과 18절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말씀하는 죄송해요. 이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이 논리적 반박을 하시는데 아주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그런 논박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단의 일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속박시키고 또 구속시키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귀신의 이 힘을 입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했다라는 것은 귀신의 일과 너무 상반되는 일입니다. 귀신의 일은 인간을 구속시키고 두려움을 주고 어쨌든 자기의 손아귀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귀신의 일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귀신의 왕의 힘을,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귀신의 왕도 하는 일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억압시키고 속박시키는 것일 겁니다. 근데 어찌 귀신이 귀신을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이 논리를 펼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 이 사단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사실 뭐 대단한 어떤 뭐 어려운 논리는 아니고 오히려 아주 심플한 논리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감고 예수를 비난했는지를 이 단순한 논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어서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 솔로몬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문을 외워서 축기 사역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엑소시즘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건 예수님 말고도 당시에 그 퇴마사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반문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쫓아내는 그 축기 사역은 누구의 힘을 입어서 하고 있는 것이냐? 이 질문을 들으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이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축기 사역은 단순히 어떤 병자를 치유하는 것에 그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20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창세기 3장 이 15절의 예언, 즉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2절에서 예수님은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강한 자가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화돼. 그러니까 사단이 무장을 하고 사단의 소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이죠. 이 인간을 소유물로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에게 이 속박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한 자라는 이 표현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강하다라는 것은 이 상대가 있어야지만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강한 자가 사탄인데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은 사탄이 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고 그 앞에서 사단이 약해진 것이죠. 이 비유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또 용기와 힘을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억눌리고 위로가 필요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강한 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그 어렵고 힘들고 그 두려움들, 괴로움들, 그것들을 상쇄시킬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권세를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동참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중립적인 그런 위치는 없다, 중립적인 위치, 입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던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어떤 선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든지.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 것도 알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도 알겠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알겠지만은 지금 내 상황에서는 중립 기여를 넣고 좀 지켜보면 어떨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23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립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23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마지막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24절에서 26절인데요. 예수님은 귀신이 쫓겨난 후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너무 이제 신학화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축기를 했는데 집이 깨끗하면은 뭐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더라,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면은 자칫 우리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어떤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 비워진 곳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일상의 어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어떤 인생의 큰 이 사건들, 오늘 이 본문을 들자면 어떤 축기가 되는 그런 기적들, 그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인생에 또 어떤 사건들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신앙의 기억이 날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고 이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참된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어려운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 이 싸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또 잠깐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적용점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대적 권위에 우리가 인정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감정적인 괴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그 권세로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고 괴로움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 넘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명한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든지 아니면 따르지 않든지 이 두 가지 길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이 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분명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또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처럼 귀신이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온다라는 이 내용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은 어떤 단회적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여정은 생각보다 깁니다. 우리의 개인의 종말 전까지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자 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간구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낼 때에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낸 자에게 참 자유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과 그 놀라운 충만함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당신의 지혜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